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성 부상인 원기루 단장과 선수 10명을 포함한 선수단 32명은 오늘 오후 6시경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 10명은 알파인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스키 3명, 피겨스케이팅 페어 2명, 쇼트트랙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과 보조인력 3명이 먼저 한국에 도착해 남북 단일팀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이틀 동안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된 남북 스키 공동훈련에 참석한 한국 방북단도 이날 북한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선수들을 축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정책차관은 어제 평창올림픽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전날 대규모 군 열병식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월 8일 열병식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며 북한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선수들을 축하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클 이바노프 외교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10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미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상대책을 마련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서울과 평창 등에 과거 올림픽 때와 비슷한 수준인 약 100명의 외교안전요원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군사 옵션이 가까이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셉 윤 대표는 오늘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지만 군사 옵션이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또 남북 대화를 환영하며 앞으로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서도 미북 간 어떤 대화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오늘부터 6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리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국제안보에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양국이 황금시대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무역과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변화 이후에도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의 논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간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아프리카 연합 측에 서한을 보내옴에 따라 결의안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아프리카 국민을 깊이 존중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굳건하고 정중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지난 20일부터 시리아 북부 쿠르드계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서 790명의 테러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9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도 공습을 단행해 쿠르드계 반군 49명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함경도는 새벽부터, 평안도는 오후부터, 황해도는 오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32명이 오늘 1일 전세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강릉 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 경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기로 북한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32명이 1일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선수단은 총 32명이며 원기루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코치 3명, 선수단 10명, 지원인력 18명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선수단에는 피겨스케이팅 페어조인 렴대욱과 김주식 선수를 비롯해 알파인스키 최명강, 강성일, 김련향 선수 등 10명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이날 오후 5시 15분 양양공항에 도착한 뒤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이날 전세기에는 남북 공동훈련에 참가했던 한국 스키 선수들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남북 스키 대표팀은 앞서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알파인 스키 선수 일부가 참가했고 한국은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 대표팀 상비군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북한 선수단이 내려옴으로써 평창올림픽 선수단의 방남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남북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12명이 지난달 25일 방남해 한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 선수촌에서 합동훈련 중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4일 인천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 곧장 강릉으로 이동해 5일 새벽 선수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는 아이스하키 대표팀 12명과 오늘 방남한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 운영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3만 5천여 달러가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청원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금을 평창 동계올림픽 합동지원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예술단의 출연료나 공연 관련 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상정 중이라며 북측의 출연료나 공연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남북 합동 공연이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아직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0여 명의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이뤄진 북한 예술단은 오는 8일과 11일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각 공연할 계획입니다. 북측 예술단은 5일 선발대에 이어 6일 본대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며 서울 공연을 마친 뒤 12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선수들을 축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미국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올림픽은 근본적으로 선수들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공공외교 정책 차관은 31일 평창올림픽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규모 군 열병식 일정을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변경한 데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차관은 미국은 2월 8일 열병식이 열리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올림픽에 사람들을 보내는 데 동의한 북한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선수들을 축하해 주는 데 동참하는 게 미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이바노프 외교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10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미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상대책을 마련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리는 올림픽 개최와 보안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며 한국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까운 동맹 한국을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미국 외교안보국 인사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서울과 평창 등에 약 100명의 외교안전요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 올림픽 행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올림픽 대표단 수는 275명이며 약 6만 명의 미국인이 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스타인 차관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주한미국 대사 지명이 철회된 것이 올림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미국 대사가 없다는 것이 올림픽 기간 중 안전 관련 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VOA에 북한은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열린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파견했다며 북한의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간 중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발언과 미흡한 외교는 여전히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브 차복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ow they can actually reach us here on our own soil. So this administration can no longer put this off to another administration down the road. We're here now. We're at the times that we warned about. So I think the president, when he talked about North Korea tonight, set the right tone. And it's a serious.
차보드 의원은 30일 VOA에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이상 북한 문제를 다음 행정부로 미룰 수 없다며 북한은 심각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군사력 강화 의지가 북한에 강력히 전달됐다며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트위터에 북한은 자국민을 가두고 고문하며 또 미국인 오토원비어를 살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를 어기고 있다며 이들 악마는 한계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은 불량 정권을 억누르기 위해 계속해서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로이스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국정연설에 초청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언급하며 북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곧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외교와 일관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발언과 외교 노력의 실패로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전적으로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고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확고한 대북 인식과 정책을 무리 없이 잘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협을 강조한 게 일관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탈출을 승리로 묘사한 건 정권교체 필요성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발언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I mean, I thought his remarks were good. I mean, the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talking about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우 씨의 가족과 탈북민 지성호 씨의 강력한 이야기 등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조한 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란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북한 정권의 노선을 바꾸기 위한 최대의 대북 압박과 북한 정권의 고립, 미한 연합훈련,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 방안이 아니라 인권을 선호하며 말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우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were very emotional. He spoke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 in very negative terms. And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원비어 씨 가족과 탈북민 지송호 씨를 통해 북한 정권을 매우 부정적으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이런 발언이 지난 2002년 악의 축 발언으로 유명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약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 정권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했던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성윤 터프스 대학 교수는 이런 발언이 지난해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3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위협이나 악의 축 혹은 핵 위협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자신의 관점을 숨기는 대신에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최대로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환경을 묘사하며 미국에 대한 그런 김정은 정권에 점증하는 치명적인 위협을 강조한 것, 지성호 씨가 다른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북한에 방송하고 있다고 언급한 건 한국에서도 큰 박수를 받았던 국회 연설을 반복한 것이란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도 국정연설이 한국 국회 연설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t sounds as if it, in that sense, it was quite similar to what he sai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when he was there.
북한 발언 대부분을 인권으로 채우며 원비어 가족과 지성호 씨까지 등장한 것을 볼 때 역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던 한국 국회 연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정권의 납치, 범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장시간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이 그리던 낙원이 아니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권 교체 암시 혹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조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둔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remarks in the State of the Union break new ground. Although he didn't use the phrase regime change.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정권 교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원별 씨가 잔혹한 북한 정권에 희생된 비극을 의미한다면 지성호 씨는 그런 정권을 탈출한 인권 영혼의 놀라운 승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창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선제 공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등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누치 대표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생과 탈북민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적을 악마화하고 반인륜적으로 묘사하는 고전적인 선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런 화법으로 미국인들의 감성과 연민을 자극해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했던 전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밟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G20 전 6자회담 차석대에서는 그런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didn't read that into his comments.
미국 정보 당국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디투라니 전 차석 대사는 지금도 여러 관계자들과 늘 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정말 임박한 위협이라면 그런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 역시 최대의 대북 압박 등 기존의 대북 정책과 다른 새로운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면 매우 나쁜 생각일 것이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제 공격이 북한의 보복으로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오랫동안 경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군사 옵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진지하게 검토하는 선택 방안의 하나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런 방안이 기존의 계획에서 더 멀어졌거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주재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계기로 북핵 대응을 둘러싼 미국 내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경 매파와 온건 대화파는 대부분 사안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강경 매파와 온건 대화파로 구분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예, 큰 틀에서는 가능합니다. 최대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이를 위해 선제 공격 등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강경 매파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온건파는 제재와 압박과 병행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며 대북 군사행동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옵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강경파로 꼽히지만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강경파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강성 기조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서 경질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그런 경우인데요. 배넌 씨 역시 강경 보수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견해 차이를 보이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북 군사행동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견해 차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대북 제재의 실효성, 중국과의 협력,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곧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양측의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여부는 미국의 대북 대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엇갈린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미 중앙정보국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생존인 만큼 자살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미 선제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강경파는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선제 타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문제는 딱히 온건파와 강경파 간 대립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가장 크게 대비되는 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강경파는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행정부에서는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건파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공개 발언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첫 만남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당시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없던 일이 돼버렸죠.
예, 당시 백악관 관계자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곧바로 일축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차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백악관의 대북 강경파들이 틸러슨 장관 교체설을 언론에 흘려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지난 정권들에서도 늘 있었죠.
예,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사 라이스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강온파 간의 상당한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북한 정권에서도 대미 관계 등을 놓고 엇갈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에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대립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했다고 탈북자 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직접 참석했던 탈북자 지성호 씨는 3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관심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탈북자 지성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꿈꾸는 것 같고요. 아직도 지금 이제 그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소감을 이제 표현한다면 정말 내 생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이제 그 기억 그리고 정말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았던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저 보내주신 사랑,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말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이제 표현해 주신 그런 이제 그 소중한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지성호 씨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이제 저희 그 살아왔던 이제 그 삶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이제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성호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친구 이제 부르듯이 이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이제 뿌듯하고 이제 그 대통령님이라기보다도 더욱이 이제 더 친근감 예 그렇게 이제 불러주셔 가지고요. 너무 이제 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해서 나간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미국 이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 못하죠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들에게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자체가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정권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숨기고 싶은 것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이고 뭐 최근에는 북한에서 뭐 미국 인권 백서라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북한 문제가 인권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국제 사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또한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신다는 것에 이제 굉장히 좀 예, 두려움을 느낄 것이에요. 예.
목발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목발은 내가 이제 자유를 찾아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살았던 그 과거를 북한 정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숨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제 인권 유린하는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얘처럼 숨기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이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은 이제 정권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실 기회는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없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저를 너무 잘한다는 사실이죠. 저희 스토리를 다 알고 너무 친하게 성우 막 이렇게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이렇게 예, 했는데 근데 막 윙크도 보내주시고 막 괜찮아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욱 이제 편했어요. 예.
만약 직접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 문제를 이제 막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압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제 그 부각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의 예, 그 통일에 관련해 가지고 예, 많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대북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 권고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정책 결정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일에는 뭐 이제 한국 정부나 한국 이제 정치나 이제 그런 뭐 이제 정치에는 잘 이제 개입하지 않고 이제 그런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이제 관련된 그 저 개선을 위한 일들에는 많은 이제 제안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꽃제비이고 이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자유를 찾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제 떨쳐나와 자유를 찾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한 북한 안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이제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소개해 화제가 됐던 탈북자 지성호 씨로부터 소감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하원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기조를 유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지난 29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됐습니다. 상하원 결의안 모두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조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남북한 군통신선 복원과 미한 양국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합의한 점, 그리고 2년여 만에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 등 평창올림픽 개최를 두고 진행된 주요 사안들을 나열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하원 결의안에 없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명시하면서 이어 2006년부터 북한이 위반해온 대북제재 결의 9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과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과 기업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고 미국과 한국 국민도 유린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상원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제적 스포츠 행사로서 평창올림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참여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이 협상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 결의안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의원 등 20명의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0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군 정치 장교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군부의 심각한 부패와 정치 개입을 막으려는 북한 수뇌부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린 북한에서 처형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군대에 있는 정치 장교로서 부패 혐의 때문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에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대상이 군 장교들, 특히 수령에 대한 군의 충성심과 사상을 담당하는 정치 장교들이어서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30일 BOA에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 근거와 배경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부패한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you're probably seeing crackdowns on this to try to keep the military from getting too much involved in politics.
군 간부들의 부패 수위가 높아져 국가 방어란 본연의 의무보다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처형과 단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고스 국장은 군대가 주요 기업을 운영하며 부패도 확산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군의 부패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 특히 총정치국의 부패가 만연했다는 당의 보고를 받은 뒤 분노해서 처형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the Workers' Party have investigated that organization, they probably concluded that there was a fair degree of corruption in it.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군 장교들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해 부정 부패가 만연돼 있다며 권력 편집증이 강한 김 위원장이 군의 완전한 충성과 통제를 위해서 처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20년 만에 최룡해 당 부위원장 주도로 군 총정치국에 관한 급여를 진행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정보 보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조용했던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적어도 간부 수백 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강화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 발표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등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부패와 처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VOA에 북한의 주요 수출이 막히면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와 권력층,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북한과 중국 거래할 때 중국 기업은 그 북한 상대방 기업이나 기관에게 킥백을 줍니다. 그리고 킥백들 중 상당수는 북한 권력층, 무역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층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무역이 막히게 되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 돈과 북한 권력층으로 들어간 돈이 막히는 거죠.
이런 돈줄이 막히면서 권력층에서도 핵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김 위원장도 이런 위기감을 인식해 숙청과 처형을 다시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핵미사일 추구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 가운데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겐 그게 막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구소의 래리 닉시 연구원도 이런 상황이 악화하면 북한의 총정치국 등 엘리트들 사이에서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you could get the potential for real discontent, divisions.
닉시 박사는 하지만 이런 북한 정치 장교들에 대한 처형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브룩스 사령관의 지적은 조금 과장됐거나 앞서간 분석일 수도 있다며 추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캥거스 국장도 북한에 관한 정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논쟁이나 목적 때문에 나오는 게 적지 않았다며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시기에 처형 같은 민감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정말 북한에서 나온 것인지 정치적 이유는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터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이 상당히 신뢰 있는 보고를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sounds like he got that somebody gave him a classified briefing where they specifically
브룩스 사령관은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가볍게 말하는 인물이 아닌데다 처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란 표현을 볼 때 신뢰 있는 정보 보고를 통해 받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백돌 교수는 그러면서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정치 장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권력 편집증이 강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로 볼 때 간부들에 대한 처형과 숙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 수뇌부를 분석하는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리더십워치의 마이클 매든 대표는 군 총정치국 간부들에 대한 처형과 검열이 모두 끝났다면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조만간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달 8일 북한이 준비하는 열병식 단상에 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황병서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홍콩 당국은 북한과의 불법 금융활동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홍콩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피난처로 지목한 당일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정부는 수사당국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을 면밀하게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워싱턴 사무실 대니얼 맥카티 대변인은 31일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의 피난처로 이용된다는 미 재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홍콩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의심 사건들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 24일 홍콩을 방문해 홍콩에 회사를 등록하기가 너무 쉽다며 당국이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홍콩은 기업들의 밀수와 선박 간 환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은 VOA에 자신들의 회사 설립 체계는 다른 관습법 국가들인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콩 내에서 회사를 등록하는 과정에는 홍콩의 회사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카티 대변인은 또 지난해 회사 기록 관리 체계와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부문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개정안이 지난 24일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4일은 맨델커 차관이 홍콩을 방문해 당국자들에게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홍콩 선적의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최근 석유 제품을 북한 선박에 환적하다 적발돼 한국 정부에 억류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원산 갈마 국제공항을 통해 방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공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마 국제공항은 군사적 목적의 공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공항 내에 전투기 수십 대가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갈마 국제공항이 어떤 곳인지 정리했습니다.
현재 갈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들어선 자리에는 2013년까지만 해도 폭격 연습용 표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군기지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미화 2억 달러를 들여 원산 갈마공항으로 불리던 당시 공군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시작했고 민간공항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 국가설계 지도국은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에 따라 이곳에 있던 공군기지를 인근으로 이전한다면서 이 공항이 12대의 민간 비행기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격용 표적으로 보이던 X표시와 전투기 모양 그림이 있던 자리에는 넓어진 활주로가 덮였고 새로운 공항 터미널이 인근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이 국제공항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전투기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5년 원산 갈마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의 민간공항을 공식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갈마 국제공항은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취를 감췄던 전투기들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갈마 국제공항의 터미널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20여 대의 전투기가 나무숲을 중심으로 은폐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겁니다. 공항의 주 터미널과 활주로 형태의 직선 도로로 연결된 해당 지점은 과거 전투기들이 계류된 곳이었지만 2014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가 2016년 10월 위성사진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비행축제, 즉 에어쇼 때 잠깐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이 공항에서 전투기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20여 대의 전투기들은 이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 공항을 표방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군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항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이 공항을 일종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 바로 앞 해변가에는 발사패드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바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이곳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공항 활주로와 맞닿아 있는 건물은 미사일 발사용 차량이 해변가 발사패드로 향하기 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이 발사될 때도 이 건물을 통해 관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갈마 국제공항에 정식 취항하는 항공편은 없는 상황입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 1일 단위로 이 공항을 찍은 사진을 살펴본 결과 지난 수개월간 이 공항 터미널에 대형 여객기가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선 민간용보다 군사용 목적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대북 압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필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VOA가 기획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 평가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한반도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설문에 응한 전문가 27명 가운데 12명은 긍정적, 5명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고 나머지 10명은 성과와 실책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주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과 북한과의 대화 부재에 집중됐습니다. 수미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입니다.
I don't think Mr. Trump's rhetoric, sort of the fiery rhetoric of, you know, calling Kim Jong-un a rocket man on a suicid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석자는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자살 임무나 로켓맨 등의 과격한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과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침묵의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 역시 최대 대북 압박은 지지한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support maximum pressure. I have not seen the engagement.
최대 압박과 관여를 공식 기조로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직 관여 정책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여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1년을 혼란과 모순으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과 외교적 대화 가능성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경한 수사와 발언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강력히 증언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뛰어난 연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단추 발언은 김정은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매우 영리한 접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I like what he says about it. Very tough talk. I like the tough talk. I'm a little
다만 발언뿐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만큼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 5명을 제외한 22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얻어냈다는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입니다.
I think the last administration could not find a way to deal with North Korea and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가해 북한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 같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강화된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억제, 그리고 강력한 미사일 방어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옵션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압박 캠페인을 높게 평가한 이들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Only if we go to max true maximum pressure. That's the real question. Are we going to have maximum pressure?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국이나 북한의 제재 회피를 더욱 강력하게 막는 최대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나서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동참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 answer, I think, depends very largely on whether the international coalition maintains its cohesion.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며 동계올림픽 참가 목적 역시 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LS 펠로우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이를 논의할 준비도 그렇게 보이려는 의사도 없다는 겁니다. 국무부를 거쳐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하워드 스토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대결 구도로만 갈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raightforward open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will not terminate their program. It'll not get them to come to the table.
과거처럼 약간의 햇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 중단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단기적 협상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 23일 기준 1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 아시아지역사무소의 크웬돌린팡 사무소장은 31일 VOA에
23일 기준으로 북한에서 A형 H1N1 신종 독감에 걸린 환자가 11만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ministry, if you look at there, from December 1 until January 23, 179 people. That's the updated version I sent you.
당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보건성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3일 기준으로 17만 9,259명이 신종 독감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11만여 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16일 기준으로 12만 6,574명이 증상을 보이고 이 가운데 8만 1,640여 명이 감염됐던 것에 비해 3만여 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팡 대변인은 현재 신종 독감이 북한 전역에 확산됐으며 29%가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자의 절반이 17세 미만 어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 등 4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팡 대변인은 신종 독감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선적십자회가 북한 보건성과 매일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내 신종 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구호긴급기금 35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 승인 절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now, we are under process of approving it. It's 350,000. Will be most likely that will be the.
철저한 위생과 보건 교육을 하고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신종 독감 예방과 조기 발견, 확산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고위험군에 속한 주민과 보건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독감 백신과 치료제 오셀타미비르를 세계보건기구에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등이 방남하는 과정에서 신종 독감이 한국에 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임상유전학 전문의인 김숙자 씨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오거나 이러면은 이런 누군가 한 사람이 만약 이런 병에 걸려서 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퍼지는 거는 순간이죠. 입국할 때 열감지 있잖아요. 거기서 벌써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검사해갖고 이런 병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돌고 있는 이 병에 대한 확인을 빨리 해야죠. 이미 거기서 지금 병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죠.
팡 대변인은 올림픽 기간 북한 운동선수와 예술단, 응원단 등 400에서 500여 명이 방남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 등 국가들은 신종 독감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독감 발생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형 신종 독감에 걸리면 대개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함께 인후의 염증, 통증,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발열이 발견되면 문진을 한 뒤 선수단과 올림픽 조직위 측에 알리고 타미플루를 처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미국 최대 신문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